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먼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중에서요, 오늘 요절 말씀이기도 한데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어린이들? 부모님도 하니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받지 말고 그대로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니라. 뒤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말씀은 복을 위하여, 그렇죠? 너희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좀 말이 우리말이 좀 어렵죠? 자, 이를 위하여 우리가 복이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We are called to bless others. We're called to be a blessing. 그런 뜻인데요. 그 말씀은 We are called to bless others.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린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다. 이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하고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죠? 중요하게 잘 배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서 다 읽어먹었죠? 사탕이 많은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해서 I bless you so that you will be a blessing to the nations.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베드로서도가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we can be a blessing to others. 근데 그 복이 남들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굉장히 깊은 의미인데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앞에 있는 어린이 미안해, 내가 기록을. 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무 부끄러워요. 지금 그냥 얼굴만 봐도 복이 올 거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는 늘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꼭 한 가지 기억하세요. 이제 지금 이 단어가 조금 어려워서 여러분들 금방 머리에 안 들어올 텐데 그냥 외워두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복이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어떤 사람이 되던 간에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지금 어린이들이 내가 지금 어떻게 남에게 복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궁금한 생각들이 있을 텐데요. 그거는 시간이 없어서 내가 선생님들한테 넘깁니다.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집에서 또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내 친구가, 내 이웃이 어떻게 나 때문에 더 복을 받을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건 선생님들이 꼭 가서 가르쳐 주세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줄일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God saved us so that we can be a blessing to others. How can I be a blessing to other people? First of all, you continue to love them and pray for them so that God's blessing may come to them through you, through your life.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나는 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God called me to bless, to be a blessing to others.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도록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기 기뻐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부터 늘 주위에 있는 친구들, 또 가족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이 되는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적부터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 복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깊이 새기는 어린이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 마음을 지켜주시기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려가서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라요. 네, 지금 오늘 계속해서 베드로 전서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소화하기 힘들어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네, 저도 남편과 아내에 대한, 남자와 여자에 대한 관계를 설명할 때마다 참 부담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가 이걸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2장 12절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순례자다. We are pilgrims, sojourners. Heading toward our eternal home,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순례자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Peter said, we are not supposed to settle down on this earth, but we are moving toward our eternal home in heaven. So we should focus on the eternal value of the kingdom of God instead of the earthly kingdom. 그리고 2장 13절부터 5장까지는 영적인 순례자로서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순례자인데 그 순례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베드로는 한마디로 suffering이라고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Our pilgrimage will be filled with suffering. And that suffering does not necessarily mean always painful, but it is a self-sacrifice, submission to other people. So submission is an important discipline of Christian suffering. 고난은 죄송합니다. 순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할, 이겨내야 할 고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에서 이미 우리가 본 말씀처럼 우리는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정부에 순종해야 한다, 복종해야 한다. 그리고 2장 18절부터 20절은 이렇게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설명했지만 현대적인 의미로 우리가 바꾸어서 직장 생활에서 우리의 상사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두 가지 개념을 생각해 봤습니다. We have to go through suffering by submitting to the governmental authorities in chapter 2. And also as employees, we need to submit to our bosses. Employees must submit to their employers. Not because we are inferior to them, but because this is the order that God has created for human society. 하나님께서 한 나라와 또 직장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가정과 교회에서 질서가 유지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맡기신 사람들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보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이 말씀과 시민이 정부의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는 이 두 단어는 obey가 아니라 submit이라는 단어를 쓰는 언어라고 쓰고 있습니다. obedience는 절대적인 복종을 말합니다. 종이 주인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obedience is an absolute submission to the authority and there's no question that we could rebel to them. The slaves to the masters or children to their parents. They have to obey their parents. They have to obey their masters. But to the government, and for from wife to husband relationship, the Bible uses the word submission, which is not an absolute obedience. It is relative obedience. 상대적인 복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기가 복잡해지는데요. 먼저 1절에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라고 말씀이 시작합니다. 이것은 2장에서 말씀한 대로 특별히 2장 21절부터 25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신에서 권한을 받으셨다라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Chapter 2, Peter mentions Jesus Christ's suffering. As the Son of God, he didn't have to go through this suffering, but he went through his suffering on for the sake of us. He did not rebel, he didn't talk back, he didn't fight back. He was insulted, but didn't talk back or curse. And he went through suffering, but he didn't threaten them. And he committed everything to the one who is the judge of us all. So he himself bore our sins in his body on the tree that we might die to sin and live to righteousness. By his wounds we have been healed. By suffering we have been saved. Likewise,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도 로마 권세에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이 더 우월하고 어떤 사람이 더 열등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인 디시플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submission does not mean that person is inferior to the other person that person is subject to, but we are all equal under God. But some people are put under authority by others by God Himself in order to maintain the peace and order in the society and in the community.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에게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이 명령은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다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로마 권세에 열등하시기 때문에 순종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로마 정부에 순종함으로써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고 그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일단 순종이 어떤 의미냐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신 질서와 권위를 우리가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또 결혼식 규례사의 목사님들이 과거에 많이 썼습니다. 요즘 좀 덜 쓰실 것 같아요. 요새 한국사회가 복잡하니까. 이런 설교를 하면 많은 신부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우열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열등했기 때문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죠.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차이가, 그런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순종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순종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또 시민이 정부에 순종하는 것은 국가와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그리고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It is the order that God has created and delegated to the government and to the husband.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도 베드로가 1절에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어요. Submit to your own husband. 남의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이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그런 구절 보셨어요? Have you ever seen the passage in which God says women submit to men? 그런 건 없죠. 여자들에게 남자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은 전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내에게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리고 두 사람을 한 부부로 창조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남녀 평등을 전제로 하시면서 가정의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서 또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아내들에게 남편,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유를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원을 받게 하느니라. 아마 그때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로마 사회에서는 사실상 여자의 권리는 없었고 특별히 아내의 권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과 다른 종교를 갖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플루타르크라는 시인 아시죠?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자는, 아내는 자기만의 친구를 가질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아내가 한 가정의 여인이 친구를 사귀려면 그 여인은 남편의 친구의 아내들이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그러라 그러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는 로마 사회에는 그런 전통과 규례가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사회에서 특별히 그들이 가장 중요한, 너무 재밌는 것은 그 친구 중에 가장 중요한 친구가 누구였냐면 거기에 보면 신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믿는 신과 다른 신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회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도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미 그 로마 시대에 여인들이 남편이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가정 안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그런 문제가 있었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귀중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어떡할 것인가? 물론 지금은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모두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로마 시대에서 여자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된 경우에 그러면 가정에서 생기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떤 베드로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오늘 성경에 사라가 나왔는데 구약의 예가 나왔는데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가 그 남편이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남편으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있었는데 그 모니카가 남편을 버리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렇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서 평생 기도했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를 본 주교가 자식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명언을 남길 정도로 모니카 여사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편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그 남편이 병들어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죽었다는 기록이 나온 것을 우리가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19장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남편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 경우에 아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하는 특별한 교훈을 그들에게 남겨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만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사회적으로 다르고 분명히 개인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적으로는 적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말씀은 지금도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에서 신앙이 다를 경우에 또는 신앙의 성숙도가 다를 경우에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주제임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내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억울하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남편에게 순종하라. 네, 어려운 말씀이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아, 남자가 남자가 와야 순종하지. 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제가 4년 전에도 이 책을 소개해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남인숙이라는 저자가 있습니다. 두 분의 쓴 책 중에 굉장히 재밌는 제목이 있어 제가 읽어봤어요. 꼭 기억하시고 읽어보세요. 어쨌거나 남자는 필요하다. 그렇지. 꼭 읽어보셔야 되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자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남자고 그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여자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여자는 사랑받으면 다 되지만 남자는 칭찬하고 올려줘야 하는 못난 속성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못난 남편이라도 칭찬하고 존경해 주어야 가정이 평화롭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던 동의 안 하시던 이거는 진리입니다. 제 경험상. 네. 왜냐하면 남자는요 부인이 자체 못난 사람이 어딨냐 이러면 아주 자존심 상합니다. 아무리 못난 남편이라도요 당신이 최고야 그러면 세상이 다 세상을 다 줄 것 같이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남편들은 부인들에게 참 속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속아 넘어갑니다. 남자는 특별한 것 같아요. DNA가 지금 뭐 남녀 평등 얘기 참 많이 평등합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We equal, we're different. Men and women are different.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이건 부부관계뿐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남자 아이들은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재밌는 실화를 소개합니다. 한 중학교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이 저자의 친구가 교사였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무슨 사고를 쳐서 아이들에게 체벌을 하기로 선생님이 결정을 하고 그런데 여자아이들부터 쭉 나오라고 했는데요. 몇 대만 있나요? 여자아이들 딱 앞에 있는 아이가 한 대요. 한 대 때렸습니다. 두 번째 아이 너는 몇 대 맞을래? 한 대. 또 한 대 때렸습니다. 여자아이들은 처음부터까지 전부 한 대라고 그러고 한 대씩 맞고 갔어요. 남자아이들 순서가 됐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상상한 금방 감잡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남자아이들은 절대로 한 대라고 안 그럽니다. 자존심인지. 두 대. 두 대 맞습니다. 그 다음 아이는 세 대요. 그래서 열 대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실감이 안 나시죠? 그러나 실제로 이거는 이러실 텐데 요즘은 좀 남자들이 여자 비슷하게 됐고 한대요 하는 아이들이 많을 것 같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사회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분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왜 이렇게 다른가 성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도 결국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여자들은 잘못한 만큼만 야단 맞고 잘못한 만큼만 책임지는데요. 남자들은 항상 그걸로 만족하지 못한다. 허풍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잘못하면 더 큰 벌을 받는 게 오히려 남자다운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화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남자들이 얼마나 허풍을 많이 떨고 엉뚱한 짓을 많이 하는가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남자는 남자다움을 인정받고 싶어한다. 그래서 가정의 질서는 또는 가정의 평화는 못난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함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남편이 믿지 않더라도 또는 부족하더라도 순종함으로써 그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그 남편을 구원하고 남편을 성화시키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결국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 또는 성도들과의 관계라고 바울사도는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의 핵심은 이런 내용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또는 성도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세우려고 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흠이 없고 점도 없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라는 목적을 분명히 설명하십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동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정해 주신 것입니다. God wants us, husband and wife, to serve each other, to respect and love each other, so that we can help one another to grow in spirit in Christ-likeness until the day of Christ. So the question is, am I really helping my wife or my husband to become more like Christ by my behaviors? 그것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라는. This is why God tells the wives to submit to their own husbands. And to the husbands, God tells us that love your wife as yourself. And the goal is to present both of us to be perfect in God's eyes at the day of the Lord's return. 그것이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하면, 여기 신혼부부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결혼을 하면 이제 다 됐다. Marriage is the end of my life. I'll be blessed. I'll be happy all the way. 다 아니고요. Marriage is the beginning of the journey of suffering. Because we need to submit to one each other. We need to respect and love each other. We need to sacrifice ourselves to make our spouses happy. So that's the beginning of the suffering. And then we become more like men.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편과 아내 결혼함으로써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우리의 인성을 회복해 나갑니다. The image of God is beginning to be transformed to be more Christ-like through our marriage. That is the purpose of marriage. So marriage is an important part of our sanctification process. 여러분, 결혼은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동시에 우리가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에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데 그것을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할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서 고생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난 겁니다. Why do I have to suffer for this ugly husband? For this stupid wife? But instead we should say that this is why I married this person. To help him or help her become more like Christ. 이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못난 남편을 칭찬해주고 존경하는 것. 또 부인들은 되게 완벽하지만요. 그래도 좀 부족한 아내를 우리가 사랑하고 돕는 것이 성경의 순종이라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Biblical submission is to help the imperfect husband to become like Christ and imperfect wife to become more like Christ. That is submission and love.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 젖어있기 때문에 순종 이런 얘기 나오면 이게 남편과 아내이든 부모와 자녀이든 국가와 국민의 관계이든 우리는 모두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로마 정부에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심으로써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남편의 경우에는 당연하고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구원을 받도록 인도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 하영재 목사님 살아계실 때 수요일 예배를 하나 더 만드신 것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녁 7시인가 7시 반에 모이면 전부 여자분들이 90%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가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영재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전 10시인가 10시 반에 예배를 만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 본당 문 앞에 갑자기 광고문이 써 있는데 약간 복잡하게 써 있어요. 핵심은 뭐냐 하면 저녁에 혼자 와서 가족을 남겨두고 혼자 와서 예배 드리는 여성분들은 앞으로는 오전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목사님이 그런 광고를 하셨다고 해요. 남편이 늦게 출근하는데 물론 이것도 한 20년 전 얘기죠. 또 자녀들이 학원에 늦게 돌아오는데 밥상 딱 차려 보재기 한국에만 있는 밥상 보재기 있죠.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딱 덮어놓고 알아서 드십시오 하고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 받는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아침에 와서 예배 드리고 저녁에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십시오.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훌륭한 목사님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다시 가서 그때 그 브랜던 서원에서 일하시던 방송인 목사님이 거기 항상 계셨기 때문에 만나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뭐 굉장히 재밌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퇴근을 했는데 그냥 수연이는 없어졌던 부인이 그날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밥상을 차려놓고 같이 식사하자고. 오늘은 눈이 해가 저쪽에서 뻔해. 그러면서 이제 어리둥절해서 남편이 기분 좋게 같이 식사를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아, 목사님이 나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오지 말고 아침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고.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왔고 저녁에 같이 가족들을 식사하도록 그렇게 목사님이 명령을 했다가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의 대답이 그 목사 사람 되네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근데 한 3주 지난 후에 이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야, 나도 그런 목사한테 설교하면 물어볼까? 그때부터 그 남편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간증하신 거를 강 목사님 전에 듣고 저한테 전달해 주신 건데요. 한 6개월 후에 그런 간증 집회가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일어나서 똑같은 간증을 했습니다. 남편이, 자녀들이, 신앙생활하지 않던 가족들이 그 수요 예배 하나 바꾼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간증들을 성도들이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씀은 아내를 무시한다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가정을 구원하고 가정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의 두려워함에 정결한 흥심을 봄이라고 말씀한 후에 3절부터는 이제 너희의 단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을 보면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외적인 치장이 아닌 내적인 아름다움으로 단장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화려한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명품을 들고 다니는 그런 것으로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이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하는 것이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즉 없어질 것으로 치장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를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God looks at our heart, not at our appearance. So we need to focus on beautifying our hearts rather than our appearances. 이렇게 외모가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마음은 일반적으로 마음 그러면 heart 그러면 감정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합니다. Heart always refers to personality and character. In the Bible, heart is a place that functions to build a relationship with God and make decision for God's kingdom. Heart is the place. Heart is the one that makes all the decisions about our relationship with God.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Do not lean on your understanding, but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가진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3절에는 마음이 아름다울 때에는 얼굴도 빛난다. Your face shines when your heart is beautiful. 마음을 가꿀 때 우리의 얼굴이 빛난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가. 여러분 화장품값 많이 세이브 하셨어요. 마음을 가꾸시면. 요새 한국 화장품 얼마나 비쌉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는데요. So when we are happy in our body, glad in our hearts, our faces will shine.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왜 더 예뻐 보이는가? 이건 간단한 거예요. 아이들의 마음에 근심이 별로 없어요. 아이들도 때를 쓰고 그러면 좀 미워 보이죠. 일반적으로 아이들의 마음은 평온하고 예쁩니다. 어른들은 아무리 표정 관리를 해도 그 안에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근심과 이런 관록이 남아 있어서 아이들하고는 절대적으로 비교가 차이가 나죠.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예쁘게 가지면, 마음을 아름답게 지향하면 우리의 얼굴이 빛날 것이고 여러분들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알아. 말씀 복잡한데요. 쉽게 말하면 온유함과 안정이라는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Gentleness or lowliness or security. If we are gentle and secure in our heart, we will look beautiful. 그것은 우리가 뭐 이렇게 얼굴이 예뻐진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평안을 느끼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퀄리티를 온유와 안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온유와 안정됨 또는 고요함은 여기서는 여성의 아름다움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은 모든 인간의 아름다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의 최고의 캐릭터가 gentleness입니다. Gentleness or lowliness is the best character of Christ. And he said, I am gentle and humble in my heart. 그렇기 때문에 온유하고 안정된 마음을 갖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머리를 메고 내게 미워라. 그야말로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온유와 안정함으로 고요함으로 채우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물질주의와 자기중심주의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마음에 깊이 담아야 할 주님의 교훈인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구약의 예를 듭니다. 5절 6절에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그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는데 제가 이 말씀 조금 일반화하겠습니다. If we hope in the Lord, we will submit to the authorities above us.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소망을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고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It is the proof that we hope in the Lord as we submit to the authorities. If we rebel to the authorities, that means we put our hope in this world.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권세에 순종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 무섭기도 하는 말씀이죠.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내가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관찰 질문하실 수밖에 없죠. 말도 안 되는 정부, 말도 안 되는 남편에게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예, 물론 거기에는 정부에 대해서는 시민불복종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허용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저는 참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는 목사님이 얼마나 그것을 잘 실천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는 끝까지 정부에 저항하지 않고 평화로운 시민을 함으로써 흑인들의 인권을 지키려고 회복하려고 노력했던 분입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인해서 결국은 누가 총을 쐈는지 모르지만 물론 총사람 잡혔지만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흑인들의 인권이 그나마 굉장히 도약하게 된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직도 불안전하죠. 아마도 영원히 이 인권 문제는 그리고 인종 문제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정부를 뒤집음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성경적인 방법으로 그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든 거룩한 여인들이 그랬는데요. 바꾸죠? 거룩한 성도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 빼고요. 모든 권세에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바꾸면 좋은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불법적이고 부정의한 방법으로 권세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에 저항할 수 있고 또 저항해야 될 책임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무조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가 있는데요. 그 예외를 누가 정할 것인가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함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실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성도들은 위에 있는 것에게 순종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그냥 한마디만 하는데요. 왜 이렇게 짧은가 라고 불평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남편들은 남자는요 항상 단순합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잘 이해를 못하거든요. 하나님 한마디로 하신 것 같아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연애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그의 역이라. 굉장히 복잡합니다. 짧지만 복잡한데요. 이와 같이 너희들도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 지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질서와 법률을 주신 이유를 잘 이해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결혼생활을, 부부생활을 영위해 나가라고 명령합니다. 특별히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자, 이 연약한 그릇이요라는 것은 열등하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균적으로 볼 때 여자가 남자보다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그릇이라고 설명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너무 복잡하게 해석하면 오히려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다음 말씀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 자로 알아. The reason why husband must love his wife is that husband and wife are co-heirs of the eternal life.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한 가정을 이루면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존재들이고 천국에 가서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긴 하셨어요.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도 천국에 오면 결혼이 없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잘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인간의 시작이 결혼으로 시작했다면 천국에 결혼이라는 것이 없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창조 질서의 회복이 천국이기 때문에 저는 부부의 관계, 가족의 관계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아브라함과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드시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드시면서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이 부자는 지옥에 갔죠. 그런데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지 나사로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좀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 관계는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만 빼놓고는 다 천국에 가면 결혼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저만 안 됩니다. 계속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3장 7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라는 말씀. Co-heirs of the grace of life. 저는 이 말씀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계속된다라고 생각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를 존중해야 되느냐. 귀여겨야 되겠죠. Honor her because you are co-heirs of the grace of life.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한국과 미국에서 많은 그 남녀간의 문제로 범죄도 생기고 많은 사건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미투 사건이 굉장히 지금 한국, 미국과 시끄러운데요. 왜 그럴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직장생활할 때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검찰에도 터지고 학교에서도 터지고 계속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왜 그런가? 아마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자꾸 파워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내가 너보다 강하다. 이런 일들이 남녀 사이에 자꾸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터진다고 생각합니다. 교수가 학생을, 목사가 성도를, 또 뭐 검사장이 검사를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이런 말씀도 죄송하지만 그 사람들 사고방식에는 상대가 물건입니다. 상품입니다. 성이 상품화되기 때문에 또는 물건화되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신 사람이다. 더 나아가서 한 가정의 딸이고 한 가정의 아내다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사건들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아내를 이러한 동반자로 알고 귀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기 아내를 그러한 생명의 동반자로 알고 귀히 여긴다면 남의 아내를, 남의 딸을 귀히 여기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 아내만 중요하고 다른 여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죄송합니다. 미친 사람입니다. 정상적이 아니죠. 그렇죠? We need to respect one another, whether it is my wife or my daughter or someone else's wife or someone else's daughter. We need to respect everybody.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만 존중하려고 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먼저 가정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사고가 날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What's wrong with their family? 목사님들이 이런 문제로 스캔들에 걸리셔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What is wrong with this relationship with his wife? 남편과 아내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한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지금 남의 일들, 미투 사건 일어나고 이런 거 보면 나쁜 놈들이다, 뭐 왜 이런 일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가정을 귀히 여기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존중히 여긴다면 이런 사건들은 다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바로 양육해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게 하고 서로를 사랑하게 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자녀로 우리가 키우면 사회적인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자나탄 하이트의 글을 다시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여섯 가지 모럴 밸류 중에서 리버럴한 사람들이 소유하지 못하는 세 가지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지적합니다. Loyalty and authority and sanctity. 저는 이 sanctity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미국 사회에 이렇게 많은 도덕적으로 물러난 문제가 생기는가? 조나탄 하이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They never learn to respect the sanctity of life and humanity. 인간의 인격의 고결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터진다는 겁니다. Sanctity라는 말을 다시 다르게 말하면요. 책에서는 그게 고결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을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체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하나님 말씀하셨죠.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네 가지는 완벽하게 지켜질 수 있을 겁니다. 완벽하다는 표현 좀 너무하다고 하는 100%는 안 되더라도 아마 99%는 우리가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그러한 아름다운 인격체라고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십계명 지키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십계명은 빡다리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사와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예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명예를 지키라고 그러지 않죠. 이웃의 명예를 지키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웃에게 주신 생명, 이웃에게 주신 배우자, 이웃에게 주신 재산, 이웃에게 주신 명예를 존중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이 사회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8절부터 12절의 결론을 맺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이것은 사회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뒤로 가서 복을 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줄이면 이미 2절에 나온 대로 서로를 존중하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상대방을 우리가 욕하고 저주하기보다는 그들을 축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서로 갈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갈등이 생기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갈등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다르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갈등, 선한 갈등, 생산적인 갈등이 얼마든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스타트 목사님은 교회에 갈등이 없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There's no conflict in the church. That church is dead. There's got to be conflict because we're all different.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이 선한 것이냐 아닌가를 우리가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한 마음이 되려고 노력함으로써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훈련을 우리가 계속하지 않으면 교회는 아름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세우셨는데요. 그 사명을 다하고 열매를 맺으려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아름답게 섬기는 정도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유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뿐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가서 우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 남편에게 아내를 존중하라, 비여기라는 이 말씀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에 다 적용이 되어야 하는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는 이 순례자의 여정을 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숨기고 존중하기 위해서 내 아내를 존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노력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거룩한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외모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인격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마음의 온유함과 평안함을 추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이웃과 화목하고 원수, 심지어는 나와 반대되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8절과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상대방을 축복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양보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 우리가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가을 학기가 다가옵니다. 많은 분들이 속속 도착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도움을 요청받으면 우리가 그들을 돕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권한에 작은 권한이지만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들에게 복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